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 군사 정찰 위성을 시찰하고 행동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지명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안보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앞서서 1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군요. 윤 기자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 문제를 두 정상이 논의했고요. 당연히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는 항상 북한 문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 왔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요. 두 정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별도 성명을 통해서 비슷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과 일본 양자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간 계속해서 긴밀한 협력에 합의를 했고 일본인 납북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기시다 총리가 전폭적인 해결과 관련한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했는데 다시 한번 이 한일 관계가 왜 중요한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최 기자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미국이 추진하는 그 대외 전략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제 미국의 대외 전략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인데요. 중국을 억제 견제하겠다는 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인데 또 미국은 이를 위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의 핵심적인 주체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일본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한국, 일본 모두 중국과 그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역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죠.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이 만일 그 자신들이 추진하는 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빠진다면은 미국이 추진하는 그 중국 견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 일본이 중요한 것이고 동시에 한국, 일본 관계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동시에 한국, 일본도 그 미국과의 공조가 상당히 그 필요하고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이제 고도화되고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그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으니까 일종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일종의 그 주고받기식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일 관계 개선에 상당히 열심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난 3월 16일이죠.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또 이어서 5월 9일 날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이제 서울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다시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번에 또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또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한국, 한국과 그 관계를 개선할 그런 필요가 있고요. 이와 별도로 일본은 주로 그 보통 국가라고 표현을 쓰는데 군대를 갖겠다, 방위비를 증액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그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도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이 같은 보통 국가가 미국에게도 득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한일 관계에서는 미국, 한국,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상당히 그 맞아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이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주요 7개국 그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늘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그 국제적인 현안들이 논의됩니다마는 이번에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 기자가 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주요 7개국 그 7개 나라의 관심은 그동안에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견제 이것이 이제 핵심적이었습니다. 이번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중국과 우크라이나 문제는 역시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미 19일 G7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네네.
이 공동성명에서도 중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이 중요하게 그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는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G7 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 결속을 다지고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도 더 높이겠다고 경고한 것이 공동성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을 확실하게 좌절시키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재정적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공동성명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중국과 이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3국이 러시아에 대한 그 물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동안 줄곧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을 이제 공동성명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 문제만 논의된 것은 아닙니다. 이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핵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이라는 그런 제목의 성명이 별도로 발표가 됐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 등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예, 예.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괴인 그 밖에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계획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포기 여기 이 목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G7 정상들이 거듭 표명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G7 정상들이 이처럼 핵 군축에 관한 히로시마 비전이라는 별도의 성명을 낸 것은 잘 아시다시피 히로시마라는 그 이번 회의 장소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2차 세계 대전 말기에 이제 일본 히로시마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 핵무기의 공격을 받은 그런 도시였고요.
예.
여기에서 바로 이런 점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G7 정상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북한이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당연히 여기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선 한국과 일본 간의 이른바 이제 셔틀 외교가 복원됐습니다. 두 정상이 격의 없이 이제 자주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자 이런 것인데요.
네.
지난 3월 16일 날 도쿄에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이어서 5월 9일 날 기시다 총리가 서울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또 5월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일본을 방문해서 방문했으니까요. 석 달 안에 세 번이나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논의를 가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북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협의체 문제가 아마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따로따로 파악을 해서 이를 발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같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한국과 일본의 발사 내용이 좀 다른 그런 사태가 벌어지곤 했는데 이번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나서서 이렇게 하지 말고 공동으로 하나의 유기적인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대처하자 이런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이 같은 문제가 신속히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마 6월께 본격적인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의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도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정보 공유 또 합동 군사 훈련 문제 이런 문제가 아마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국내 문제로 인해서 G7 정상회의 일정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일정을 조정해서 귀국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미한일 3국 정상회담 예정대로 열릴 수 있는 겁니까?
백악관의 국가안보 보좌관의 설명으로는 세 나라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히로시마에서 일정에는 사실 큰 변화가 없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변경한 일정은 귀국길에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를 방문하는 일정이 취소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국 정상회담은 시간을 좀 짧게 하더라도 예정대로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고요.
네.
대체로 지금 한국 쪽에서는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오후에 열릴 것이란 그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 정상이 함께 만난다면은 이번이 세 번째가 됩니다. 앞서서 네. 지난해 6월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 때 처음 만났었고요. 또 지난해 11월 달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게 되면 세 번째가 되는데요. 이 세 정상은 실제로 만남이 이뤄질 경우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영내 말하자면 동북아 영내 공급망 문제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체로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에너지 위기 문제 그리고 아울러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또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 동북아시아에서 미한일 3국 관계가 더욱 강화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 관계 또 미국과 일본 관계는 좋았지만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 징용 문제, 독도 문제 등으로 그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그 결단을 내려서 징용 문제는 한국이 알아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큰 현안 하나가 이제 아주 그 해결된 셈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일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고 지난 석 달 사이에 세 번이나 이제 그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머리를 맞댈 만큼 상당히 긴밀해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관계가 좋아졌고 결과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의 한미일 그 동맹 결속 관계가 상당히 강화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중국, 북한, 러시아도 또 결속을 더 강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쪽 상황은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그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이제 이른바 남방 삼각으로서 그 협력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협력 관계가 이제 안보, 군사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른바 북방 삼각이라고 하죠. 여기에 맞서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도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점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 친서를 계속해서 긴밀하게 주고받고 그러면서 그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요. 양국 간에. 또 특히나 올해는 그동안 지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2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이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신임 중국 대사가 평양에서 최선희 외무상과 만나고 또 지난주에 김덕훈 내각 총리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돈독한 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그 평양에 취재하는 러시아 관계 대사관 관계자들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특이한 것은 이 평양에 취재하는 중국과 러시아 대사도 별도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북한과도 또 별도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는데요. 이처럼 이 북중러 세 나라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최근에 조성된 한반도 군사 정치 정세에 대한 말하자면 반작용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긴밀하게 접촉하고 또 공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남방 삼각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일본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협력에 맞대응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결국 이 한반도에서 북방 삼각과 남방 삼각의 말하자면 갈등과 대결이 점점 더 고조되면서 한반도 정세도 좀 더 예측 불가능한 쪽으로 전개되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핵 문제는 오히려 더욱 풀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아지지 않는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 핵 문제 또 미사일 문제가 풀리려면 몇 가지 그 여건이 이제 조성돼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등 그 국제사회 호흡 뜻이 맞아야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이 국제 평화에도 좋고 국제적으로도 좋다 이런 뜻이 맞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 그 1990년대 제네바 합의 또 중국이 주도했던 육자회담 이런 국제적 협력이 이제 이런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한마음으로 해도 북한 핵 문제가 이제 풀릴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신냉전 구도가 형성이 됐고 또 미국과 중국은 현재 일종의 그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신냉전,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합의에 의한 어떤 북한 비핵화, 이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적으로 그 유엔 안보리 제재 이런 것은 지금 아예 꿈도 꿀수 없는 상황이고, 과거 시도됐던 6자회담, 4자회담 이런 국제적인 틀도 지금은 전혀 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제적 합의에 의한 그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 정찰 위성을 시찰했다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16일 정찰 위성 1호기를 시찰하고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 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 차후 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성을 발사체에 실어서 쏘아 올리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정찰 위성, 북한이 1호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위성의 발사 준비가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북한 관영 매체 보도를 보면, 김 위원장이 이번에, 보면은, 조립 과정을, 말하자면 현지 지도를 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다고 나오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조립이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의미는 이것이 이제 이 완성된 그 위성을 이제 발사체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장착하는 것이 이제 다음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것을 이제 발사체에 장착한다는 것은 사실 쏘아 올리기 전에 이제 마지막 단계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언제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전망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북한이 이제 언제 발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알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당초 예상보다는 좀 발사가 좀 지연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북한은 그 지난해 12월에 여기에 대해서 그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지난 연말에 북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올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맞춰서 그때 한 연말만 해도 북한이 한 4월께 그 위성을 발사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4월에 아무런 발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시찰을 하면서 그야말로 그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준비를 마쳐라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날짜, 5월인지 6월인지 아니면 하반기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그 정찰 위성 조립을 마치고 발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점검을 한 다음에 발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곤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에 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지금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몇 가지 날짜,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아마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7월 27일이 바로 그 6월 6.25 그 정전 기념일입니다.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해서 상당히 기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9.9절, 9월 9일은 북한의 이제 정권 수립일이고요. 10월 10일이 이제 노동당 창건일이기 때문에 이런 날짜들이 유력하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그 한국과 미국이 요새 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연합 한미훈련에 대응해서 이를 빌미 삼아서 아마 북한이 발사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강력한 로켓으로 위성을 쏘아 올려서 궤도를 돌게 한 뒤에 이 위성이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지구로 다시 보내야 되는데 이 정찰 위성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다. 이런 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군사용 정찰 위성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그 해상도가 좋지 않다지 결국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찰 위성이라는 게 이제 보면은 사실 위성을 통해서 이제 지구 바깥에서 지구 이제 표면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 군사적 움직임을 이제 정보를 파악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밀하게 이 위성이 지구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군사적 움직임 내지는 물체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것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요. 결국은 이제 자세하게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춘근 박사가 얘기한 대로 이 정찰 위성의 무게가 이제 소형인 것 같다. 이제 북한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정찰 위성을.
네. 네.
무게가 소형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경통이라고 하는 것이 위성체 상단에 그 광학 카메라를 집어넣는 경통이 설치되어 있는데
네.
이 경통이 길어야 해상도가 좋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군사정찰 위성 1호기의 경통은 짧아서 해상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물론 북한의 그 이제 광학 카메라가 어떤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북한이 또 사실 이미 그 위성을 지구 궤도 위에 쏘아 올려서 작동은 제대로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여전히 계속해서 그 궤도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오랜 위성의 그 발사 또 경험이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평가하고는 또 다른 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은 이미 북한 위성 잔해물이 오키나와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고 파괴 조치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이미 그 4월 하순에 오키나와 일대에 그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배치해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과거 북한의 그 인공위성 사례를 보면 인공위성을 그 남쪽으로 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오키나와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인공위성을 로켓에 실어서 이제 남쪽으로 쏠 경우에 인공위성 또는 그 로켓의 잔해물이 오키나와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일본 정부는 이미 그 오키나와 일대에 그 패트리엇 미사일을 그 배치해 놓고 만일 인공위성의 그 인공위성 또는 로켓의 잔해물이 떨어지면 이것을 요격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것은 그 주권 국가로서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만일 북한의 로켓이 잔해물이 그 오키나와에 떨어져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하면은 이것은 일본 주권에 대한 그 엄중한 그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 방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아직 한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 안 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발표는 안 해도 한국도 아마 비슷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실제로 위성을 발사할 경우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반응이 어느 정도나 나올는지 또 조치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예, 사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공위성도 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로켓을 쏘아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이 위반이 됩니다. 바로 이런 점을 들어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실제로 발사할 경우에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미국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에 그 말하자면 했던 대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라든지 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을 규탄하는 것도 사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는 찬성을 하지 않았는데요, 안보리에서. 이번에도 군사정찰 위성을 만약에 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그 같은 반대 입장, 제재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대응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말하자면 별도로 취할 수 있는 안보리 차원의 조치가 없다는 그런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각국이 별개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방안 또는 규탄 이런 것들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은 전문가들이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 지명자가 17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터너 지명자는 북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됨에 따라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유린과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 사이의 연관성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인권 유린과 국제 안보의 위협 연관성이 분명해졌다.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그 터너 지명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자금이 주민들에 대한 착취와 인권 침해를 통해서 조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명자의 말대로 이그 인권 침해가 정권의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과 바로 연계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권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고 또 거꾸로 말하면 주민들을 착취해서 무기 개발 자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터너 지명자는 관련해서 그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보내져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고요. 아울러서 식량 배급도 군대에 유리하게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불안정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터너 지명자는 자신이 북한 인권 특사로 인준된다면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다섯 가지가 뭔지, 그리고 과거와 좀 다른 것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최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줄리 터너 그 북한 인권 특사가 이번 미의회 그 인준 청문회에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신이 그 인권 특사가 된다면 다섯 가지 분야에 그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로는 그 한국과 동맹 파트너들과 그 협력을 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대대적으로 부각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북한 주민에 대한 그 객관적인 정보, 그러니까 VOA나 그 RFA 같은 외부 방송이 북한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는 이 문제들을 중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유엔을 통한 문제 해결 또 문제 부각 이것도 그 중시라고 네 번째로는 그 탈북민 그 송환 금지 이 얘기는 주로 그 북한의 그 많은 그 주민들이 중국에 넘어갔는데 중국 정부가 이것을 그 강제로 그 북한으로 송환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과 접촉을 해서 이 문제가 주민들이 송환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터너 지명자는 탈북민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최 기자가 방금 설명한 대로 사실 탈북민들이 이제 북한을 빠져나와서 그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머무르는 제3국이 대체로 중국 또는 베트남이나 라오스입니다. 이 중에서 베트남이나 라오스 정부는 조용한 가운데 탈북민들의 한국 말하자면 입국에 협조를 그동안 해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러나 중국은 상황이 다른데요. 중국은 탈북민들을 자국 내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경제적 목적에서 중국으로 온 불법 입국자 이렇게 지목을 하고요. 탈북민들을 적발하는 대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랫동안 말하자면 국제인권단체나 또는 한국 정부, 미국 정부 등이 중국 당국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중국은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왔고요. 터너 지명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압력을 행사해서라도 탈북민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터너 지명자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 이전에도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해서 중국 정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했지만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중국은 최근에도 탈북민 송환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관심을 끌었던 뉴스가 이제 북한 주민의 한국 망명인데요. 서방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망명을 해왔습니다. 지난 6일 어선을 타고 왔는데 한동안 뜸했던 현상인데 상당히 그동안에 이런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주민 일행이 한두 가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난 6일 그 어선을 타고서 서해 북방 한계선을 타고 남쪽으로 망명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국정원이 이제 밝힌 게 있는데요. 요번에 그 망명한 북한 주민이 한 10여 명이고 아마 여자와 그 어린이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평소에 그 한국 방송을 보면서 한국을 동경을 해왔다 이런 얘기가 하고 또 하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북한 내에서 그 사회 통제가 상당히 강화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한국으로 망명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다만 구체적인 이름 또 구체적인 그 탈출 경로 이런 것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아마 이것이 알려질 경우에 그 남아있는 아마 그 친인척 가족들이 북한 내에서 아마 그 탄압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한국 정부가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한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8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정찰 위성을 시찰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인데요. 오랜만에 패션 정보 소개해드립니다. 밀라노, 파리, 런던과 함께 세계 4대 패션 중심지인 뉴욕의 패션 위크 가을 컬렉션이 9월에 열리는데요. 이 시간에는 패션 전문가가 진단하는 2023년 여름 트렌드 소개합니다. 집에서 기름 한 병으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피부로 가꿀 수 있는 꿀 정보 알려드리고요. 끝으로 가정의 달 5월이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소중한 부모님을 위한 건강 정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도성민 기자는 이탈리아 밀라노,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또 뉴욕에는 가보셨을 것 같고 이 4대 패션 도시 중에 가본 데가 어디인가요?
프랑스 파리 가봤고요. 뉴욕 갔죠. 갔죠. 그리고 네. 영국 런던은 잠시 들렀고. 그렇네요. 세 곳이나 갔네요, 제가.
부럽네요. 자, 세계 패션의 흐름이 이 네 개 도시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 가운데 패션 전문 잡지가 진단하는 올여름 유행 경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자, 올여름 패션 트렌드, 패션 경향. 키워드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요?
네, 어떤 색상? 유행할지 어떤 소재가 유행할지 그리고 어떤 아이템이 트렌드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색깔부터 볼까요? 올해는 어떤 색이 대세일까요?
예. 패션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색들이요. 올봄과 가을 컬렉션으로 나왔던 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원색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여행지에서는 빨간색을 좀 주목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이요?
네, 채도가 아주 높고요. 화려합니다. 이 글로시 레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광이 나는 것처럼 화려한 빨간색을 글로시 레드라고 합니다.
그렇죠.
뉴욕 패션 매체인 리파이너29에 따르면 이 글로시 레드는 유명 패션 브랜드들이 패션 쇼에서 선보인 겁니다.
네.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빼입거나 빨간색 신발이나 핸드백, 뭐 빨간 장신구로 주목색을 높일 것을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통 빨간 옷은 뭐 한두 벌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글로시 레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 좀 해봤습니다. 자, 2023년 유행 경향 첫 키워드가 글로시 레드였고요. 다음 네. 키워드 뭘까요?
자, 이번에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그 젊음과 자유의 상징이기도 한다는 그 데님입니다. 데님이라고 하면 보통 파란색의 질긴 면직물을 말하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청바지 떠올리시는데요.
그렇죠. 네.
엄밀하게 말하면 데님과 뭐 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패션용으로는 같은 의미로 통용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데님의 일종인데 뭐 그렇게 패셔너블 하진 않아요.
왜 그러세요?
네. 자, 올해 트렌드는 이렇게 재해석된 데님입니다. 다양하고 과감한 모양의 데님 옷이 패션쇼에 등장하면서 패션계에서 이 데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새로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뭐 아래 위가 붙은 점프수트, 다양한 모양의 원피스도 있고요. 뭐 기존의 재킷과 셔츠 등으로 데님을 재해석해 보기만 해도 뭐 젊은 사람들의 이미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데님 패션에 이렇게 열광하는 것이 아주 오래간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청바지, 진 거의 다 갖고 있는 아이템인데
그렇죠.
다양한 모양 또 종류로 올여름에 젊음을 좀 발산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올해 유행 경향 글로시 레드 데님까지 알아봤는데 다음 키워드 뭘까요?
네. 이번에도 소재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옷차림입니다.
네.
이 소재 때문에 파격적인 패션이 되는 바로 쉬어 의류인데요. 뭐 고운 망세라든지 가늘게 짠 그 웨이스같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매우 얇은 천으로 만든 옷을 쉬어 의류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시트루 그렇죠. 의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원피스나 투피스 혹은 뭐 웃옷으로도 입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옷은 몸매뿐 아니라 속살이 또 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앞서 그 소개해드린 데님보다는 뭐 대중성이 훨씬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일단 한번 입으면요. 주위 시선을 그냥 단 한 번에 사로잡을 만큼 과감하고 파격적입니다.
네.
특히 사람 몸이 그대로 보이는 게 핵심이라서 쉬어 의류는 뭐 빨갛고 파랗고 노란색 뭐 이런 원색보다는 아주 얇은 시폰 등 그런 소재를 쓰든지 아니면 가는 구슬을 엮어서 짠 소재에 피부색이 좀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회색이나 하얀색, 은색 거의 투명에 가까운 검은 색상이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는 거의 속옷 차림에 가까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입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이게 노출 정도가 좀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뭐 가릴 건다 가리지만 이런 옷이 유행한다는 게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리파이너29은요. 이런 패션 경향에 대해서 코로나 대유행에 눌렸던, 억눌렸던 정서가 여성 패션에서 아주 과감하고 외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일부 패션계에서는 bear it all, 모든 것을 드러내라. 이게 모토였다면서
네.
유명 연예인들이 그 레드카펫 같은 그런 행사에서 입었던 쉬어 의류가 이제는 거리로 나가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의 변화의 하나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트렌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새로운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네네. 유행은 또 돌고 돈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유명 패션 잡지인 보그가 소개한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헐렁한 박스형, 네모난 이 하얀색 면 셔츠가 선호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뭐 비대칭 모양의 치마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뭐 왼쪽 오른쪽 단의 길이가 다른 모양의 치마입니다.
네.
그리고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에 뭐 여러 층의 그 염색을 한 딥다이 스커트라는 것도 있고요. 알록달록한 문양이 들어간 원피스 수영복도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비키니가 아니라 원피스요.
네네. 네. 또 여름에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죠. 목 뒤로 끈을 넘겨서 묶어서 어깨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민소매 의상도 상의도 빠질 수가 없고요.
네.
노을을 연상하게 하는 선셋 색조.
선셋.
예, 노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해변을 걷다가 만나는 저녁 노을처럼 붉은 계열의 색옷과 또 액세서리를 꼽고 있습니다.
네.
신발은 뭐 굽이 전혀 없는 플랫 슈즈. 속이 비치거나 반짝이는 그런 그 신발이나 반대로 굽이 또 상당히 부담스럽게 높은 신발이 있거든요. 네. 웨지 샌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죽 샌들도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멋지고 멋지고 오랜만에 패션 트렌드 살펴봤는데요. 챙겨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다 사야 되겠는데. 네.
야, 여름에 멋쟁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옷을 아무리 멋지게 입어도 이 피부가 결이 색이 칙칙하고 거칠하면 또 아쉽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기름 한 병 가지고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름인가요?
포도씨유를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성 전문 매체 우먼스월드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먼저 포도씨유, 그 말 그대로 포도씨를 압착해서 얻은 기름입니다.
그렇죠.
뭐 식용으로도 쓰죠. 그런데
네.
이 포도씨유를 얼굴에 그대로 바르거나 평소 사용하는 그런 기초 화장품, 뭐 에센스라든지 크림하고 섞어 바르면 또 효과가 있습니다.
이 포도씨유라고 하면은 발연점이 낮아서 그 튀김 음식에 좋은 기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피부에 바른다는 건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름을 얼굴에 바르면 피부 그 모공이 막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름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잘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코메도제닉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성분이 모공을 막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척도를 코메도제닉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어떤 성분의 등급이 5라고 하면은 피부에 바르면 안 됩니다. 모공을 완전히 막아서 피부가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 포도씨유가 등급이 1입니다. 코메도제닉 등급이 제일 낮은 거죠.
네.
그래서 얼굴에 발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포도씨유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어디에 좋은 건가요?
일단 내 피부가 좀 건조하다, 건성이다, 적합합니다. 피부 색조가 고르지 않을 때, 태양이나 뭐 자외선으로 피부가 좀 뭐 상기됐거나 손상됐을 때, 그리고 내 좀 잔주름이 잡힌다, 요즘에. 이럴 때 포도씨유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 있게 해주고 다른 그 유익한 성분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레스바라트롤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피부를 또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건성 피부에 더 맞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여드름 피부에는 어떨까요?
예. 기름이라서 좀 꺼리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여드름에 나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포도씨유는 또 항균 성질이 있어서요. 여드름 치료제로도 쓰입니다.
네.
포도씨 기름은 모공에 들어가는 박테리아를 공격해서 피부를 또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와, 피부 색을 또 고르게 해준다고 했는데
네.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이 프로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 항산화 성분이 피부 색조를 고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과다 색소증. 멜리스마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김이라고 하죠.
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게 되는데 이 증상도 개선하는 것이 바로 포도씨유입니다.
저한테 필요하네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냥 바르면 되나요?
발라도 됩니다. 그런데 최고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땐 이렇게 하십니다.
네.
탄탄하고 촉촉한 피부를 위해서 간단하게 포도씨유 몇 방울을 그러니까 뭐 반 작은 숟가락 정도 손에다가 덜죠. 네. 보습크림이나 고농도 세럼 평소 쓰시는 것들 섞어서 얼굴에 펴서 바르면 됩니다. 잔주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포도 설탕 스크럽을 만들어서 쓰는 게 좋은데요. 네, 씨 없는 적포도 6달 정도를 으깨서 여기다가 설탕 뭐 한 큰술, 밥 숟가락 한 큰술 정도를 넣고요. 네. 포도 씨우는 한 작은 숟갈,
티숟가락.
예, 저 섞어서 젖은 피부에, 그러니까 마르지 않은, 얼굴 세수하고 난 바른 그 물기가 있는 피부에 원을 그리면서 1분간 문지른 뒤에 헹구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뭐 에센스 세럼을 얼굴에 바르고요. 그다음에 평소 쓰시는 보습크림 발라주고요. 다음날 밤에 또 포도 씨유를 바르면은 피부가 그 새로운 피부를 세포를 만들 때 수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네요. 오늘부터 집에서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온 식구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온 식구가 부지런히 지겠습니다.
네. 와, 포도 좀 사놔야 되겠네. 자, 여행 시 멋지고 마치고 끝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5월 가정의 달에 부모님 건강 잘 챙겨드리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지난 14일이 어머니의 날이었습니다. 네. Mother's Day였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이보다 앞서서 8일이 어버이날이었죠.
네.
이날을 맞아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꼭 해야 할 질문을 소개했습니다.
질문이요?
네. 전화통화를 할 때 뭐 직접 만나서라든지 네. 이런 걸 꼭 여쭤보라고 합니다.
네.
새끼 식사 잘 하셨습니까?
혹시
잊어버리는 게 요즘 많아지셨습니까?
아, 기억이요?
예. 넘어지신 적 있으세요? 잘 걸으세요? 평소 약 잘 챙겨 드십니까? 술, 담배 요즘도 하세요? 이런 질문도 하고요. 슬프거나 좀 우울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끝으로 밤에 잘 주무십니까? 이런 것을 여쭤보기를 권했습니다.
네. 뭐 형식적인 안부를 들릴 수 있겠지만 네. 또 이유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자, 먼저 삼시세끼 잘 드시는지 여쭙는 이유는 뭘까요?
나이가 들면요. 소화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양 흡수율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치아도 약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 노인들의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치아가 약해서 뭐 고기라든지 단백질 잘 먹지 못하면 단백질이 부족해지고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영양 상태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서 부모님 영양 상태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네. 7가지 질문의 취지를 다 알아보기는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요. 한 가지만 더 알아보죠.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는지 여쭙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참 질문하기가
그렇죠.
쉽지 않은데
네.
중요하더라고요. 우울증은 사실 살면서 한두 번은 누구나 겪는 증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노인성 우울증은요. 노인의 모든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은 이게 노인성 우울증이 오는 것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우울증이 인지 기능에도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전문의한테 모시고 가서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평소 충분하게 햇볕을 쬐도록 돕는 일도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모든 질문과 도움에 가족의 대처가, 자녀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그렇겠죠.
조언을 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주어야 하지만 이 섣부른 충고는 삼가하는 게 또 좋다고도 조언했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여행시 멋지고 마치고 시간으로요. 2023년 여름 패션 트렌드, 또 포도 씨유의 효능과 피부 관리법, 가정의 달에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장량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이 일상 대화에서 많이 쓰는 말 anyway,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 들어보시죠.
You look tired. Did you get enough sleep last night?
The fire alarm in my building went off at 5 a.m. But I had to get up early anyway.
I'm sorry to hear that. Anyway, let's talk about today's lesson. You look tired. Did you get enough sleep last night?
피곤해 보입니다. 어젯밤 충분히 잤어요?
The fire alarm in my building went off at 5 a.m. But I had to get up early anyway.
건물의 화재 경보기가 오전 5시에 울렸어요. 어쨌거나 일찍 일어나야 했지만요.
I'm sorry to hear that.
유감입니다.
Anyway, let's talk about today's lesson.
그건 그렇고 오늘 강좌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Anyway, 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는 부사입니다. Anyway가 아니고 한 단어입니다. 보통 의견 불일치나 차이, 대조를 표현합니다. 문장 처음에 쓰기도 하고 끝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Anyway, 먼저 첫 번째 뜻은 상대방의 관점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문장 끝에 anyway를 붙여서 차이와 대조를 드러내는 거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진술과 비교되는 사실을 제시하는 겁니다.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find my bus pass. That's okay. I'll let you ride anyway. I can't find my bus pass.
제 버스표를 못 찾겠어요.
That's okay. I'll let you ride anyway.
괜찮아요. 어쨌거나 제가 태워드릴게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find my bus pass. That's okay. I'll let you ride anyway.
자, 두 번째 anyway 뜻은 대화의 전환을 표시합니다. 화제를 돌릴 때 anyway로 말을 시작하는 거죠. 문장 시작에 오는 anyway는 다른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를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A와 B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Hey, it's almost lunchtime. Where are you going to go eat?
I'm not sure. I was thinking of going to the deli.
Yeah, that sounds good.
Anyway, can you send me those numbers so I can finish the report?
Hey, it's almost lunchtime. Where are you going to go eat?
이봐요, 이제 거의 점심시간이에요. 어디 가서 먹을 거예요?
I'm not sure. I was thinking of going to the deli.
모르겠어요. 델리에 갈까 생각했어요. 델리는 보통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같은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Yeah, that sounds good.
네, 좋은 생각입니다.
Anyway, can you send me those numbers so I can finish the report?
그건 그렇고, 보고서 마무리하게 그 수치들 보내주시겠어요? 점심 메뉴를 얘기하다가 회사 일로 화제를 전환할 때 anyway, 그건 그렇고 사용됐습니다. 화제를 전환할 때 anyway가 사용된 또 다른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I'm going to a movie.
I'm going to play video games.
Anyway, I think we need to go back to studying our biology notes.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해요?
I'm going to a movie.
나는 영화 보러 갑니다.
I'm going to play video games.
나는 비디오 게임 할 거예요.
Anyway, I think we need to go back to studying our biology notes.
그건 그렇고 생물학 노트 다시 공부해야 해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I'm going to a movie.
I'm going to play video games.
Anyway, I think we need to go back to studying our biology note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문장 앞에 화제 전환할 때 그건 그렇고 라는 뜻으로 anyway, 문장 마지막에 쓰는 anyway는 상대방 진술에 대조되는 사실을 제시하거나 어쨌거나 그런 의미라는 것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